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예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멀게는 5장부터 그리고 가깝게는 8장부터 말해온 것들의 어떤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 그리고 7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옛 언약 시대의 대제사장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얼마나 더 우월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어떤 제사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논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옛 언약 시대의 제사와 율법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율법과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으면 다시는 제사 드리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왜 율법과 제사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율법과 제사는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소와 염소는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동물이 아닙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동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죄를 이제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런 동물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11절에도 있습니다. 1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자주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그리고 옛 언약 시대의 제사와 또 드리는 예물로는 사람을 깨끗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고 뭐 제사가 필요 없느냐,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러면 뭐냐라고 했을 때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과 제사가 죄를 근원적으로 없이 하지는 못하지만 죄를 기억하게 하는, 죄를 회상시키는 그런 효력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일에 목사님께서 이것을 거울에 비유하셨죠. 율법과 제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본질적으로 연약함과 한계가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거울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비춰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어떤 옷 매몸새를 뭐 바로잡아주거나 우리에게 묻은 더러운 것을 그 거울이 없애주지는 못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기는 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그 율법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우리의 한계, 허물, 연약함을 이 율법은, 율법이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마음을 잘 먹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특별히 선을 행함에 있어서 마음을 먹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고, 또 사람이 얼마나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의지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악한 일보다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인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이제 죄인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소망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니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드리셨다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일 반복적으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앉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서서 일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앉아 계십니다. 왜 앉아 계십니까? 할 일 다 하신 거죠. 그래서 앉아 계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됩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절에서는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옛 언약 시대의 제사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14절에서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옛 언약 시대의 제사는 반복적이지만 새 언약 시대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 드린 제사는 단회적입니다. 옛 언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불완전한 그런 어떤 자들, 불완전한 제사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전하게 완전히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효력 면에서도 옛 언약 시대의 제사는 일시적입니다. 한번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반면에 예수님의 제사는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한 번만 죽으시면 되고 그 효력은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 단회적, 불완전, 완전, 일시적, 그리고 영원합니다.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10절에서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인가?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이제 9절에 나와 있는데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0절의 뜻을 따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뜻이 뭐냐 이제 9절에 나오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이 뜻이었고 그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런 삶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기계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신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십자가를 지며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참 견디기 힘든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설명해요.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까지가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의 인용입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뭐 이렇게 니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시편 40편 6절 이하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 오늘 보면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시편 40편 6절부터 8절까지의 인용인데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예수님이 옛 언약 시대의 제사들보다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을 더 원하셨는데 사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죄인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확장된 의미로 이것이 그저 번제와 뭐 속죄제 같은 어떤 제사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들이시는 이제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어떤 1차적인 의미라면 확장된 의미는 이제 16절이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말한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가져오면서 얘기하는 1차적인 의미는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설명하면서 동시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시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정말로 마음이 변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코를 닦는다고 그 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바이러스를 잡거나 이 몸 안에 있는 것들이 변해야 사실 감기가 낫는 것 아닙니까? 옛 언약 시대의 제사는 그저 콧물을 닦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몸 안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심령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전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거부했다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의미하는 어떤 확장된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죠. 신분이 변합니다. 그 변화된 신분으로 이제는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자라가는 겁니다. 전에는 나를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은혜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설 수가 없는 거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제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고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